네,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실 텐데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고요. 이제 3장 16절부터 19절은 설교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서신이 요나서였죠. 서신이 아니라 선지서가 요나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나오고 나훔서가 나오는데 이두 책은 건너뛰겠습니다. 미가서는 우리 이사야서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면은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나훔서는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그 요나서에서 니누에라는 도시가 등장했었죠. 근데 니누에가 요나의 이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니누에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감으로써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나훔서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 요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하박국서 3장에 걸친 아주 짧은 책인데 우리 3장에 걸친 책이라 할지라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스스로 묻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대체 이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또 듣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길어진다라든지 압제가 참 고통스럽고 또 상상 외로 또 길어진다라든지 뭐 자연재해가 닥쳐서 피해가 크다든지 또는 요즘처럼 이 전염병 세상을 휩쓰는 전염병 같은 상황이 닥치면,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우리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그런 정말 좌절 섞인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하박국서에서의 정황도 그랬습니다. 주전 630년 정도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남유다 주변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빌로니아가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바빌로니아가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요, 니느웨를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들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넘보고 싶은 이웃들을 이렇게 이제 살피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 딱 눈에 띄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이제 그 나라가 없어졌을 때이고요.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남유다를 넘보면서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BC 586년입니다. 6세기 이제 초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한 35년 전 정도부터 짧게 한 10년, 11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박국이 이제 활동했던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기 한 35년 전 정도부터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망할 때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이제 압제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을 때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압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 나라는 굉장히 어수선해지죠. 이제 그렇게 잔혹한 자들이 이제 자기 민족을 넘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나라의 정황은 매우 두렵고 이제 공포스럽기까지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맹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듣지 않아요. 꼭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요. 그리고 탄원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못하겠다라고 일단 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경우였지만 요나처럼 도망까지 가고 그러다가 다시 붙들려오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주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제 이것을 알고 싶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더 명쾌하게 알고 싶은 이제 그런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갈망이 이제 때때로 무섭게 닥치는 그런 공포스러운 또는 두려운 현실과 연결되면,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움이 발산이 되죠. 하박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패권 앞에 정말 연약하게 서 있는 자기들의 민족이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하박국서를 이제 우리가 볼때 이제 흐름을 조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정황이 지금 혼돈과 공포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두 개의 질문을 올려드리게 돼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자기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고합니다. 자기들 나라 안에 폭력이 또 약탈이 그리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무관심한 대상으로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고 그래서 공의가 훼손되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런 탄원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세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 유다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징계할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하고 그리고 폭력적인데 그리고 또 포로로까지 잡아갈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을 바꿨어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주님은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 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자기 백성들이 율법과 공의를 깨뜨려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제는 그 상대 비교를 한 거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백성은 착한 민족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자기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가서 내가 지금 올려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듣겠다. 꼭 듣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초소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소 위로 올라간다라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말씀 듣기에 나는 진지하고 지금 심각하다라는 뜻이겠죠.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장을 통해서 길게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백성들이 어떤 자세와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중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묵시를 기록해라. 이게 묵시라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한 장르입니다. 뭐냐면 이 묵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캄캄한 현실 속이지만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묵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묵시를 내가 보여줄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 속에서 일어날 일이 비록 더뎌도 정한 때에 꼭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의 내용을 크게 기록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부푼 교만한 자를 보라. 이게 들떠 있다라 이 말이죠. 이제 나댄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나대고 있는 이 교만한 자를 보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빌로니아 그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뭐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을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항상 주님께 맞추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가운데 반듯하게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일치해서 반듯하고 똑바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푼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난 원래 속에 교만해. 그러니까 난 교만한 행동을 해. 이게 정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늘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도를 넘어서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고 그리고 패역하게 즉 바로 행하지 못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의 그 이유와 내용은 뭐 이유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죠. 도를 넘어서고 패역하고요. 그러니까 바로 행하지 못한다고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받는 내용까지도 2장 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길게 답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은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은 2장 4절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 살 길을 말씀하신 데에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이해에도 정점을 찍게 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박국보다도 한 7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뭐 6, 700년 정도 보면 되겠죠,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해석을 하박국서에다 직접 적용을 하면은 좀 약간 무리가 생깁니다. 물론 맥락은 같이 합니다만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먼저 하박국이 처한 정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제가 줄여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그 묵시를 기록했을 때 그 기록된 것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즉 믿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내면과 삶에 실질적인 영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3장에서 쭉 길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묵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3장이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묵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3절에서는 주님께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근데 오시는데 질병을 앞세우고 전염병이 뒤따라오게 하신대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모든 산 언덕들이 주저앉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길만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세요. 진노하신 모습으로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들을 몰고 오세요. 그것을 하박국이 묵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묵시를 통해서 본 것은 활을 꺼내서 살을 힘껏 잡아당겨서 강줄기로 땅을 쪼개세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환상적이죠.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소리 지르면서 치솟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살을 당기고 창을 내던지시니까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멈춰요. 크게 진노하셔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세요.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시고 그 추종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십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 주님 화살이 군대 지휘관을 향해서 꿰뚫습니다. 화살을 쏘셔서요. 그리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세요. 15절까지.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본 묵시의 요약입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정말 또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랑 또 견주어서 또 그걸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에너지를 소모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양눈을 뜨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렌즈를 하나만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양쪽 렌즈를 이렇게 보고 한쪽을 다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도 또한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또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나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이 하박국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 영적인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막 하는 이런 사건들은 설령 내가 그 사람들, 대적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두려움과 떨림에 휩쓸리게 하죠. 굉장히 어미롭고 또는 뭐 무서운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늘 본문 두 개 중에 이제 마지막 본문, 두 번째 본문인데요. 3장 16절에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완전히 반전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님,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우리가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었습니다. 90년대 중반쯤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이 찬양을 이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찬양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한 5살 정도 됐나요? 이 아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우리 가정에 래퍼가 하나 나오는구나. 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 얘가 방향을 좀 틀더니 피아노로 갔습니다. 아 하여튼 그 요즘 사람들은 이 랩으로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몸에 익어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겠죠. 제가 참고로 우리 아들한테 랩을 가르쳐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공포와 고통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이 없고 빈핍해도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 주님이 힘이다. 나의 힘이다. 그 힘을 준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슴이 그 다리가 가녀리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험한 산등성이, 바위 이런 것들을 그냥 꽁충꽁충 뛰어 넘어 다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가운데 이 사슴이 얼마나 그 가볍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거를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것처럼 난 사슴의 발을 발과 같이 나의 발을 만드셔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극복하며 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의 요소들이에요. 하박국이 갖게 된 믿음의 요소들은 뭐라고요? 인내하고 인내할 수 있다. 또 기쁨의 힘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그냥 뭐 꾸역꾸역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의 힘을 얻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의 삶을 이건 난 살아낼 수 있어. 어려워. 삶은 어렵지만 난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난 후의 일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묵시를 보고 난 후에 생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최종 멸망시키기 훨씬 전의 일이거든요. 하박국은 자기 나라에 이제 더해질 무자비한 침입과 그 또 죽음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멸망에 대해서 멸망을 예측하고 주님께 진지하게 일장에서 호소했을 때 주님은 이 묵시로 응답을 하셨고 하박국은 묵시를 믿는 의인으로서 영적 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돌아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내와 또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또 삶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어요. 그분의 서신서를 쭉 다 보면은 뭐 인내, 기쁨, 삶의 힘은 그냥 노다지 그 전제되어 있고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 하박국이 묵시를 통해서 얻은 이 믿음의 특징들, 인내와 기쁨과 삶의 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자기에게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확증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한 이 믿음과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이전의 시기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한 후의 시기로 차이를 말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해석에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의 요소의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로마서 1장 17절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오늘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인용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백성이 뒤로 물러서면, 즉, 인내를 포기하고 이제 뒤로 주저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자, 히브리서 저자도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라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뭡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은 어떤 맥락이냐면 성도가 크게 곤경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인내하면, 참아내면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더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과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맥락과 굉장히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묵시를 똑똑히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게 해줘라. 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선지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당연히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나의 신앙의 여태까지의 그 가져왔던 그 수준에서, 지금의 그러니까 수준이죠. 수준에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 뭐 믿음을 위한 변화라고 말을 해도 좋고요. 또 삶을 더 긍정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려는 그 변화를 이야기해도 좋아요. 진정으로 난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가? 그것을 진짜 바라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맞으면서 나는 어제처럼 살지 않고 난 오늘 좀 바뀐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똑같은 날이 반복될 텐데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내 옆에 저 사람 좀 신앙이 좀 바뀌고 우리 지도교수 좀 신앙 좀 바뀌고 신앙이 좀 생기고 주변의 땅과 상황,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 좀 바뀌기를 바라는가. 물론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약간 이 트랙을 빗나가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자기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도 건전한 의미로 기도를 해야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앞서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외부적인 것보다 또는 뭐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시, 하박국이 본 묵시처럼 주님의 계시를 보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그 계시를 보고 나의 영적 자질과 안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뭐 어떤 기도보다도 이것이 앞서야 돼요. 이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참 많이 간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나만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떤 신앙의 경험과 성숙에 이르러서 남들이 와,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라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나를 어느 정도 지배하고 압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갈등과 알력을 자꾸 경험하게 되다 보면요, 결국은 남의 탓하게 됩니다. 환경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비참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지치고 그리고 인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인내를 잃어버린 것 플러스 기쁨을 가질 수가 없죠. 남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죠?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삶의 힘이 떨어지는 건 자명하죠. 그냥 오늘 하루가 왔으니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억지로 살아야 되는 하루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겠죠.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짧은 선지서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을 통해서 묵시를 보이시고 또 묵시를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박국이 이미 경험한 그 믿음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와 또 기쁨과 또 삶의 힘을 결코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처지, 그리고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도시와 또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모든 조건들에 정말 긍정하며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